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중에서 저희가 몇 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마태복음 5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38절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네 겉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리를 가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빌리는 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아멘.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고 또 저희를 먹이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이렇게 자주 부르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해주신 말씀이다. 이래서 이제 산상수훈 이렇게 이제 불리는 그 성경 마태복음 5, 6, 7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산상설교 이렇게 이제 주로 이야기합니다. 수훈 그러면은 뭐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어떤 도덕 강론처럼 이렇게 이제 느껴져서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산상설교 또는 산상선포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옳다고 느껴지는데 어찌되었건 이 산상설교는 너무나 유명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산상설교의 한두 구절쯤은 다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돌려대래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냥 인용은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산상설교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다 오른손잡이시죠. 오른손으로 사람의 뺨을 치면 그 사람의 어느 쪽을 치게 될까요? 왼뺨이 맞겠네요. 그렇죠? 왼뺨이 맞는데 여기 보니까는 오른뺨이 맞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뺨을 치거든. 그러니까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른뺨을 맞게 되면 그렇죠? 다른 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연구 시리즈에 밥 먹는 거 여기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뺨을 때릴 때는 이렇게도 때리지만, 이제,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문화를 공부하는 분들에 의하면,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왼뺨을 치는 것보다 오른손 등으로 상대방의 이 오른쪽 뺨을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이렇게 때리는 것이 더 모욕적이다. 보통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치지 않고 이제 주인이 노예를 때릴 때나 아니면은 남편이 이제 아내를 이게 좀 이상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때릴 때나 뭐 아니면 아버지가 자녀를 때릴 때나 이렇게 이제 뭔가 대등한 관계가 아닌 이제 일방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이제 때릴 때 좀 모욕을 함께 주는 의미에서 이제 손등으로 치게 되면 그럼 상대방의 이제 오른뺨을 맞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아는 구절이니까 이제 요걸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이걸 이제 해석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 이것은 예수님이 비폭력 저항을 가르치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참, 그 사람들의 의견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심한 모욕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때리는 그 왼뺨을 맞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등으로 맞아서 오른쪽을 맞았는데 이걸 다시 돌려댐으로써 이제 말로는 안 했지만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나도 너와 대등한 인격이다. 그러니 이쪽을 때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뭔가 이제 비폭력적인 어떤 저항, 적극적인 저항을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야무지게 해석했지만. 전혀 성경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해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말씀과 함께 등장하는 구절이 지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리를 가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오른뺨 왼뺨 얘기가 그러한 식의 어떤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똑같은 문맥에서 나오는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가는 마음도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기심에서 그래 내가 심리까지 가지 이를 악물고 이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여기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 부분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 39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에게 맞서지 말라. 맞서지 말라고 해서 어떤 폭력적인 저항만을 하지 말고 어떤 비폭력적인 저항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넌센스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저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또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의 명령과 대조되는 것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는 단순한 도덕 강론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을 어떤 단순한 어떤 도덕 강론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메시아 왕의 통치 원칙으로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늘의 삶에 속한 그 하늘의 왕국, 그 하늘의 왕국에서 요구되는 그런 어떤 법령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가 서려고 할 때 어떤 법이 제정되듯이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 왕으로 오셔서 하늘의 왕국이라 불리는 그 왕국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늘의 왕국이라 그래서 하늘에서 실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물리적으로 세워지는 왕국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속성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왕국도 그럴 수 없는 그런 왕국이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라 불릴 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세워지는 것은 이 땅에서 세워지는 왕국이었습니다. 그 왕국을 세우기에 앞서서 그 왕국의 통치 원칙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왕국에 맞는 법령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그걸 지금 공표하는 문제였던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하늘의 왕국의 법령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보다 훨씬 엄격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왕국은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으신, 육체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직접 이 땅에 거하시면서 통치하는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런 어떤 법령보다 훨씬 엄격한 그러한 법이 요구되는 그런 왕국인 것이죠.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산상설교가 단순한 도덕 강론이 아니고 하늘의 왕국에 속한 법령이고 이것이 훨씬 모세의 법령보다 엄격하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찾는다면 누가복음 18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8절부터 이제 어떤 치리자가 이제 이 사람이 젊은 청년이었다고 되어 있고 이제 부자 청년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치리자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묻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구약 율법에 속한 그 계명들을 이렇게 해 주시지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어머니 아버지 공경해라.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이 치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재산이 심히 많았기 때문에 듣고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시대에는 여기까지만 하면 됐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해.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해. 부모 공경해라? 부모 공경해.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항목들만 지키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요구는 거기에서 한 발짝을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의 요구보다 더 지나쳐 나가는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율법보다 훨씬 엄격한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단순한 도덕강론 얘기가 아니에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42절까지 읽었는데 그 뒷부분을 보면, 4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한 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여기까지는 율법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 여기까지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라. 아, 이것은 지금 율법을 지나쳐 나가는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완전하게 행해야 한다.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공표하시는 이러한 법령들은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엄격한 그러한 법령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이건 구약의 법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The law 이렇게 이제 하는데 law인데 우리는 그냥 법률로도 번역할 수 있고 법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것을 조금 일반적인 법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법률을 이렇게 거꾸로 해서 율법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법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모세의 법이에요. 이 율법을 가장 잘 묘사한 그런 어떤 모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등장하는 이 표현은 사실 이제 성경 구약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한 세 군데 정도 이게 이제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레위기 24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니까 17절부터 보면 사람을 죽인 자, 그러니까 살인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반드시 해라. 아, 하나님은 사형 폐지론자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바뀐 게 없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사형 제도를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지금도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19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팔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 팔을 부러뜨리는 게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내 눈을 그 사람이 쳐서 눈이 멀게 했으면 그 사람도 한쪽 눈을 멀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 이도 부러뜨리고. 그렇죠? 그가 남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그에게 다시 그와 같이 행할 것이며, 이게 율법이에요. 그가 남에게 상해를 입힌 대로 그에게 다시 그와 같이 행할 것이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상징적인 의미로 언어로 표현하자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신명기 19장에 가서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거짓 증인에 대한 처리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장면에서 19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이로써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 뒤로는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그런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불쌍히 보지 말라. 오직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실 때 이 율법은 이 딱 요구한 만큼을 채우는 것,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상했으면 눈을 상하게 하는 것까지, 그것까지가 율법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율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성경 신약 성경에 와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율법이 만들어진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온갖 이 부도덕하고 패역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법을 무시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경건치 아니한 자, 뭐 이런 여러 이런 어떤 죄인들을 위해서 이제 율법이 제정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일일이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어울리는 법인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고 또 어떤 것은 용납할 만한 것이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지정해 줘야 돼요. 요건 하지 마, 요건 해, 요건 요렇게 해야 돼. 일일이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자녀가 크게 되면 우리가 일일이 그렇게 지정해 주지 않아도 그냥 한마디만 이렇게 하면 알아서 이렇게 이제 잘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 인류 역사상 어떤 초기 단계, 어린아이 단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주시는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혜의 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은혜의 법이란 신약의 법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법입니다. 이것이 율법 또는 모세의 법과 대조가 되는 법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의 법은 이제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율법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모토가 있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의 법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모토는 뭐가 되겠냐?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오늘 제가 이제 제목으로 삼은 이 구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리를 가라 하면 기꺼이 십리를 가는 마음. 이것이 어떤 은혜 시대의 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의 법과 율법 중에 어떤 것이 더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율법의 경우에는 자기가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누가복음 18장에서 부자 청년, 치리자 청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관하여는 내가 바리새인인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있는 의에 관하여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어렵긴 어렵지만 그렇죠. 어렵긴 어렵죠. 이게 왜 안 어렵겠어요? 그래서 율법은 5만 가지를 다 지키다가 그중에 한 가지를 못 지키면 모든 것을 다 못 지킨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키기가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나는 그래도 다 지켰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올 수는 있는 게 율법이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 일정 부분 어떻게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해, 하지 마, 해, 하지 마 하는 그 100가지면 100가지, 600가지면 600가지의 그 항목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만족시키면은 그럼 율법을 지킨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은혜라는 건 어떻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정해진 어떤 상한선이 없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렇죠? 제가 그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어떤 이제 수능 만점을 받은 그 학생과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도 지금 이제 수능을 봤잖아요. 약간 찬양이도 나와서 이제 수능 본 이 학생이 이제 특성도 했는데 수능 만점자와의 어떤 인터뷰 이제 그 기사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이제 저는 이게 이제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사람은 못 되는데 어쨌든 취지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그때 이제 수능이 되게 어려웠대요. 이번 수능처럼. 그런데 수학이 어땠습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만점이니까 이제 수학도 다 맞은 거잖아요. 수학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40분 동안 문제를 다 풀어놓고 이걸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를 좀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만점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 시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실은 그 이제 100점을 받아야 만점이라면 그 만점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실력이 200점도 될 수 있고 300점도 될 수 있고 1000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만점, 100점만 맞으면 그냥 만점으로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라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율법이라는 건 100점을 맞으면 만점으로 쳐주는 것인데 그 은혜라는 것은 그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산상설교의 이 말씀이 어떤 하늘의 왕국에 속한 법으로서 율법을 능가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제 이것이 또한 우리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어릴 때처럼 어린아이 다루듯이 이건 해, 하지마, 해, 하지마 해갖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100점에만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이렇게 가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다른 반응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반항하면서 안 가는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안 가? 내가 왜 가? 그렇죠? 난안 가. 난못 가. 난 죽어도 못 가. 날 죽여. 배째. 그렇죠? 반항하고 안 가는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오리를 가는 태도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오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불평은 있어요. 불만은 가득해요. 얼굴 표정에 다 나타나요. 그런데 어쨌든 오리는 그래 간다. 이를 갈면서라도 간다. 이렇게 가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꺼이 오리를 가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기꺼이 오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 뭐. 그냥 오리까지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지만 거기까지야. 이렇게 정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리? 가지 뭐. 그런데 거기까지야. 나에게 더 이상은 요구하면 안 돼. 이렇게 딱 한계를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심리를 가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상대방이 오리까지를 요구했지만,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면 되지만, 그 이상도 기꺼운 마음으로 가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기대, 이것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오리를 가자 할때 심리를 간다는 이 이야기는 이제 성경의 문화를 공부하는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가 이제 로마의 압제하에 이제 있는 것인데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지금 유대가. 그런데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이제 뭐 행진을 하거나 뭐를 이렇게 필요가 있을 때 자기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민족인 유대인들을 시켜가지고 장정들을 시켜서 야,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끌어다가 너 이거 들어! 너 이거 줘! 해가지고 한 1마일 정도, 1.6km 정도를 강제로 이렇게 지고 가게 하고 거기서 또 다른 사람 바꿔가고 너 다음 너 이리 와 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또 바꿔서 짐을 지고 가게 하는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싫어도 이 사람들은 이제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태도와 연관해서 조금 이제 교훈을 좀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빠와 자녀가 있을 때 우리 이제 아이들이 좀 어릴 때는 다들 이제 그런 거 해보시잖아요. 아이고 너 아빠 어깨 좀좀 주물러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아빠 어깨 좀좀 주물러 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 자녀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싫어요? 이렇게 할수 있죠, 그렇죠? 왜 내가 아빠 어깨를 주물러요? 싫어요? 그렇죠? 그러나 또 마음속으로는 싫은데, 그렇죠?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 마음이지만 귀찮은데, 그렇죠? 나도 할일 많은데,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네,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주무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또 어떤 아이의 경우에는 뭐, 그러죠, 뭐. 주물러 드리죠, 뭐. 조금 주무르라 그랬으니까 10분이면 되겠네요. 10분? 까짓 거 뭐 10분 주무르죠, 뭐. 그러면서 10분을 주무르고, 그렇지만 10분 이상은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것에 관계없이 이 아이가 이제 그만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주무르고 있으면 그럼 그 마음이 흡족한 것이 아닙니까? 그 작은 손으로 이 어깨를 주무를 때그 손이 힘들겠다는 걸왜 부모가 모르겠습니까? 우리도 어릴 때다 부모님의 이 부모님을 주물러 봤기 때문에 그거 힘들다는 거 우리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렇게 할때 부모는 참 기특하고 대견하고 기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누군가가 시켰을 때그 시킨 것까지만 하는 마음, 그것은 바로 율법의 마음이에요. 율법을 준수하는 마음이에요. 구약의 마음이에요. 모세의 법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마음인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마음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구약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구약이라고 해서 율법하에 있거나 또는 율법 이전에 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율법 지키는 데만 만족했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는 어떤 자원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료를 가져오는데 성막의 재료를 가지고 오는데 여기 이제 출애굽기 35장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헌물을 취하라.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니. 그러면서 금과 은과 놋과 모와 모와 뭐 이런 것도 다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35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에서 자원하여 가져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녀가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온갖 것을 만들기 위해 주께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36장에 가서 보면은 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주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오나이다 하니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그 명령을 진영에 두루 선포하여 이르되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 헌물을 드리기 위하여 더 이상 일하지 말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백성이 가져오는 것을 삼갔더니 그들이 가진 재료가 그것을 만들기 위한 모든 일에 충분하며 너무 많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이것이 율법을 초월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가장 많았던 구약의 인물을 뽑으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다윗 같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경우에 단순히 어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의 틀 안에서 내가 그것만 거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다 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전을 짓는 마음입니다. 성전을 짓는 마음이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건 이동식이에요.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상대적으로 비교적 좀 작은 규모의 그런 어떤 건축물이에요. 그걸 지으라고 하셨지만 어떤 고정식 건축물로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하나님 한 번도 없으셨어요. 왕조 시대가 들어서고 나서도 하나님 그걸 명령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기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조금 자기 왕권이 안정되고 자기 왕궁도 그럴듯하게 이렇게 짓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막이 대단히 초라하게 보였던 거예요. 자기 왕궁을 백향목으로 이렇게 멋지게 짓고 나니까 아무리 금으로 이렇게 이제 쌓아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성막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조금 하나님을 위해서 좀 집을 하나를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은 사무엘기하 7장 그 7절에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어느 지파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한마디 말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마라 하시는 그러한 영역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 더 나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12절 13절에 보니까 너는 이제 네가 이 수명을 다하고 이렇게 이제 너는 죽겠지만 너에게서 태어날 그 씨, 네 자손, 네 아들, 네 자손을 통해서 그 왕국을 굳게 세워줄 텐데 그의 왕국의 왕좌를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몇 대까지만도 아니고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마음이에요. 다윗이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시도 지었습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73편은 최소한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누구의 시라고 언급되지 않은 것들은 그 중에 다윗의 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윗의 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된 것이 73편입니다. 그러니까 150편 중에서 거의 절반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쓴 것입니다. 율법에 네가 하나님 섬기려면 시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모세 율법에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다윗이 내가 뭔가 하나님께 아양을 잘 부리면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셔서 왕을 삼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를 썼을까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었다면 다윗의 시편 중에서 왕이 되기 전에 있는 시편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시편을 많이 써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얄팍한 마음 때문에 시를 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을 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만 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악기를 만들고 찬양대를 구성했습니다. 그렇죠? 역대기상 15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긴 거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좀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걔는 그랬나 보다. 나는 난데 뭐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예. 역대기상 15장을 한번 보시면 16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여 그들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임명하고 비파와 하프와 심벌즈 등의 악기를 울려서 기쁜 소리를 크게 내게 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놋 심벌즈로 소리를 내는 자를 세우고 비파를 타는 자를 세우고 하프를 타는 자를 세우고 또 22절에 보니까 노래를 하고 또 가르쳤다.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그나냐라는 사람이 노래에 익숙해서 이 사람이 노래를 자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노래를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냐. 역대기상 23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2절부터 읽어보죠. 2절부터 보니까 역대기상 23절 2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함께 모으니라. 이제 레위 사람들은 30세 이상만 계수되었으니 그들의 남자들의 수가 10만 8천이더라. 그 중에 2만 4천 명은 주의 집의 일을 위해 지정되고 6천 명은 관리와 재판관이 되며 또 4천 명은 문지기들이니 다윗이 말하기를 찬양하려고 내가 만든 악기들로 4천 명이 주를 찬양하였다 하니라. 아, 찬양대가 4천 명이네요. 찬양대가 4천 명이에요. 다시 한번 다윗은 여기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0명도 아니고 400명도 아니고 4,000명으로 이 찬양대 또는 오케스트라를 구성한다. 현대에 사실 그 조금 좀 잘하는 그 좀 유명한 이런 오케스트라들이라 할지라도 수십 명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합창단이라 하더라도 그 규모가 뭐 수백 명 단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4천 명을 이렇게 이제 주를 찬양하게 했다. 얼마나 넘치는 마음입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싶었으면 이렇게 참 많은 인원으로 찬양단을 구성해서 그렇게 해서 찬양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신약시대에 보면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마케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이 마케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밤에 그 환상 중에서 마케도니아인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이제 가게 되어서 세워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여유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난에 큰 시련이 있었다 그랬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도 그냥 보통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금을 하는데 여기 지금 너그러운 선물이라고 할 때 이 선물이 쉽게 얘기하면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 모금을 하게 되는데 이걸 넘치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게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마음입니까? 율법은 요구한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억지로 하든 뭐 자원해서 하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은 율법을 초월해서 이 은혜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최소한으로가 아니라 풍성하고 너그럽게 섬기기 원하시는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들에 부요하게 이렇게 성도들이 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베풀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나누어주게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9장에서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후하게 뿌리는 자가 후하게 거둔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 후하게 있는 것입니다. 후하게. 그래서 저마다 자기 마음 속에서 정한 대로 헌금을 하지만, 이게 이제 마지 못해서 하거나 억지로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위해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째째하게 쪼잔하게 이렇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리를 가라. 이 말씀이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서 유대인들이 처한 환경에서 이제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것을 비유로 삼아서 이제 이렇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반항심으로 저항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법, 즉 율법의 요구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법을 선포하시는 과정 중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왕국에 속하게 될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천명하신 그 말씀 중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 배경이 로마 치하에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하늘의 왕국에, 그러니까 율법보다 더 율법을 초월하는 어떤 하늘의 왕국의 법에 속한 그러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신약 교회를 향한, 은혜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때 또는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최소한의 것만을 간신히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시킨 것은 뭐 시켰으니까 하지요. 뭐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요. 그러나 한계를 정해놓고 제가 거기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거기까지는 할게요. 그러나 그 이상은 저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저도 다 정해놓은 게 있고, 저도 다 계획이 있는 사람이고, 저도 나름대로 제 삶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기쁘게 풍성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오리를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기꺼이 십리라도 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흐뭇해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영원히 정말 풍성한 것으로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 믿으십시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812장을 같이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의 미랄. 812장입니다. 합니다. 우리는 하나를 밀어 살이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리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님. 가진 것을 모두 주께 드리리.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사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가 썩어져 죽지를 않으면 주님의 뜻을 행치 못하리. 세상과 마귀가 우릴 유혹할 때 주 의지해 넘어지지 않으리.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니 항상 기도하고 늘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주께 영광 돌리리. 아멘. 주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복된 소망 침례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지체들을 모아서 이렇게 함께 교회가 되어가게 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체들 중에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누가 요구한 것이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다 들여서 넉넉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지체들을 섬기며 또 교회의 필요들을 채우는 그러한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주님을 섬길 때 다 그러한 마음들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오리를 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참으로 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심리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다 변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복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